작은 예배 안내서에 에스겔서 소개해 놨던 걸 기억나시나요? 그거 참잘 써놓은 글입니다. 제가 써놓고 보니까 참잘 썼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인데요. 기억해 두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한 줄씩 그냥 요약한 거거든요. 이사야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자. 이게 이제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보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그 예레미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이미 결정해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붙어 싸울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어차피 망한다. 망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가라. 맞아요. 잡혀가서 빨리 조국을 회복해야 되겠다. 어쨌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잡혀가서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이게 예레미야라면 에스겔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조금 더 늦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세 문장만 딱 기억을 하고 있어도 중요한 핵심은 잡혀 있는 셈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써놓고도, 야, 내 정말 잘 썼다. 이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자랑하는지 압니까? 이거 잘 썼지? 누구한테요? 사모님요. 사모님하고는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맨날 뭐 이쁘다 어쨌다 이런기는 하지. 이런 진지한 얘기는 전 주로 오목사하고 합니다. 바로 옆자리잖아요. 근데 오목사가 글을 참잘 쓰거든요. 과장을 좀 하면 작은 예배 그 소개 글다 있죠. 그 거의 90% 이상 그다 오목사가 쓰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강의 소개서를 쓴다는 게 이게 안 쉬운데 나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 옆에서 제가 그걸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 것만이라도 내가 써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안 늦게 줍니다. 저러고, 오 목사 잘 썼지? 나한테 아부하겠어요? 진심으로 말하겠어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해봐야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홍 목사가 잘 썼다 그러고, 오 목사가 잘 썼다 그러면? 잘쓴 거라니까요. 근데 안 읽은 사람이 있어. 문제가 아주 많은 부위입니다. 그거 쓸때 제일 앞에 제가 한마디 딱 덧붙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계인이었단다. 뭘 보고 그딴 소리를 하나요? 에스겔서 1장만 읽고,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고 하나님은 외계인이었단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 기가 막힌다. 이랬더니, 그래요. 하고, 그 뜻에 에스겔서도 펴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에스겔서 1장을 보고 하나님은 외계인이었단다 이러면 에스겔서 1장에 대충 아, 그런 말 있지 하는 게 생각이 나야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게 지금 성경 천독을 목표로 하는 교회에서 에스겔서 1장에 뭔 소리가 있는지 공부 시간에 뭘 그리 엉뚱한 거 찾고 있어요?
핸드폰 넣고 하면서
이 세상 와도 탈, 안 와도 탈.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요. 앞에서 하도 붕잡아가지고 생각 정리가 안 돼. 자, 우선 저게 1, 2,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걸 읽으면서요, 전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성경식으로 말하면요.
넷째 딸.
네, 초엿새. 네. 에스겔은 몇째 딸 며칠째요? 네. 며칠 차이죠?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계시를 받던 그날, 그주 첫날에 우리는 에스겔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거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거 자꾸 신경 없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보지 마세요. 하나 이거 딱 보는 순간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시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서른째 해는 추측한데,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에스겔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 서른 살 4월 5일에 그발강가에서 사론 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2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 여호야긴 왕이 어떤 왕이죠? 유다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긴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난 뒤에 왕을 또 하나 세워요. 누가? 바벨론 왕이 세우죠.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왕은 실질적으로 왕이겠어요? 아니면 허수아비겠어요? 네, 그 허수아비 왕이 하나 세워져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공식적으로는 망할 때 왕은 여호야긴이고, 그 후에 세워진 왕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열심히 싸웠던 왕 중에 하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계보에는 여호야긴이 나올까요? 시드기야가 나올까요? 여호야긴이 나와요. 이 여호야긴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여고냐라고 나와요. 여고냐. 그러니까 이때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던 4월 5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스겔이나 그 동료들이, 여호야긴이나 에스겔이나 그 동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동족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요. 그럼 다니엘하고 이 에스겔하고는 같이 포로로 안 갔나요? 네, 먼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605년하고 597년이면 약 한 7년, 8년 정도 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한 방에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 와서 귀족 아이들, 쓸만한 아이들을 다 한번 잡아갔어요. 여기 소위 말하면 인질택이죠. 그때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가지고 그 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일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게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8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다시피 해서 왕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요때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놨는데 한 10년쯤 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에스겔은 원래 3절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었네요. 포로로 잡혀가면 제사장은 대우를 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에스겔은.
네.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제사장이라고 뭐 그 가서 제사장 노릇 하게 해 줬겠느냐 싶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 그러면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은 회당을 안 지었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은 아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로잡힌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 그발 강가 가는 게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거기 있었겠느냐? 추측이지만요. 홍수가 나서 강둑이 무너지고 강이 변동되고 이러면 그런 거 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운하 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아마 힘든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계시를 받느냐 하는 게 이제 4절부터 28절까지 가야 하는데요. 짧은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떡하나 제가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교대교대로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우리말에 같다라는 어근을 가진 표현, 그러니까 같은, 같이, 같더라 이런 표현이 여기에 몇 개 나오는지 빨리 찾으세요. 눈으로 쫙 읽으면서요. 정답 나올 때까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반복되는 표현 중에 그 표현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개수를 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개. 어, 예. 더 없으세요? 의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약간 가짜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곱 개. 지금 13개까지 나왔는데 13개가 나왔는데 거꾸로 내려가 7개. 15요. 와. 예? 10개, 15, 12, 13. 자, 시간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16. 저 새로 오신 손님이 뒤에 앉아가 16 했는데 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현이 같은이라는 표현이 그만하면요 굉장히 많은 거죠. 최대로 찾으면 17개까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더라, 뭐뭐와 같이 이 표현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모양이나 형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양이나 형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형상까지 그 같은 개념으로 도입시키면 이거 훨씬 더 많아져요. 거기까지는 안 넣어도 개수가 이만큼 나와요. 왜 같은, 같다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일까요? 네? 그렇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보기는 봤는데 저걸 정확하게 나타낼 말이 없으니 전부 뭐라 그래요? 뭐뭐? 같다, 같다, 같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뭘 묘사할 때에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더라, 같더라, 같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성경책이 또 어느 책인가요? 계시록. 우와, 잘했어요. 계시록이 또 그래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 모습을 표현할 때도 보면 청옥 같고 뭐 같고 뭐 좀 그렇게 표현해요. 왜 자꾸 같다고 표현하느냐? 인간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같더라, 같더라, 같더라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러면 에스겔이 뭘 봤길래 전부 뭐와 같은, 뭐와 같은, 같은, 같은 했는데 그럼 1장에서 에스겔이 뭘 봤을까요? 자, 같다 찾느라고 열심히 읽었잖아요. 열심히 읽어보니까 에스겔이 뭘 봤어요?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저런 답이 금방 나오면 안 되는데. 보좌가 어딨죠? 아니 몇 소제목요. 그 권사님 성경책에 있는 제목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나 정말 미워. 어떻게 내용도 읽었고요. 어떻게 저런 답이 저렇게 나오나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소제목을 읽으셨다. 내 건 없는데. 아 있네. 나도 1장 제목이 여호와의 보좌 이렇게 돼 있네요. 에이 참, 내 이 성경책을 누가 다 베려 놓는데. 에스겔이 본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봤어요? 여호와의 형상 제일 좋아요. 네. 제목은 여호와의 보좌 이렇게 돼 있지만 여호와의 보좌이면서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게 26절쯤에 보면 네. 거기에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보좌 같은 형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사람 형상 같더라, 사람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사람 비슷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에스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에스겔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형상 비슷한 걸 봤죠. 그럼 봤어요? 비슷하게 본 것도 본 거니까. 아 그렇게 치면 모세도 저 하나님 봤어요, 그죠? 바위 틈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리고 지나가셔요. 지나갔었는데 구름이 샥 피었는데 그 속에 쏙 지나가는데 뭐만 보여요? 뒷모습인지 그게 뭔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하튼 하나님 봤대요.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나 이렇다 하고 그렇게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렴풋이 하나님이겠구나 이 정도만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근데 1장을 보고 에스겔이 뭐 봤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 같다 이 정도 표현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지간히 맞긴 맞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네. 난 미워 이거. 그거 아니었어도 권사님 그 정도 답은 하셨을 건데, 그죠? 이 제일 미운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에서도요 애가 답을 딱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줘 버렸어. 그래서 애한테 물었어요. 아 오늘 정말 잘했는데 네가 맞춘 거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니?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상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거 고민스럽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잘못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기다려줘야 돼. 저 답을 내, 야, 요렇게 말하면 되는데, 싶어. 요렇게 말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참아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톡 하는 바람에요. 애가 상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성경에 누가 이렇게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제목 너무 읽지 마세요. 근데,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다 보고 난 후에, 에스겔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1절이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뭘 봤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봐도 하나님 본 거예요. 그 정도만 봐도 하나님 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것만 해도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충분했을 거예요.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또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손가락 하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도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다 봐야 되겠다고 우기사님 들어 있긴 해요. 어쨌든 에스겔은요 여기 1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게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제가 처음 이 질문을 할 때는 무슨 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물은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뭘 봤어요? 하면요, 이 위에 제목도 없고 막 공부도 좀 덜 했던 사람 같으면 제일부터 뭐부터 나온지 아세요? 폭풍, 구름, 불, 그 다음에 단쇠, 생물, 이렇게 꼽아나가면 많이 나와요. 한 20가지쯤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본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뭐죠? 네? 그게 왜 사람의 형상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요. 폭풍, 구름, 불, 이게 전부 뭐죠?
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가 구름 같은 거, 폭풍 같은 거.
구름, 폭풍 보면 몰라요? 아, 그거 뭘 봤어요? 그러니까 구름 보고, 폭풍 보고, 하늘에 번쩍번쩍 하는 불이 보이고, 쫙 펴진 하늘이 보이고, 또, 보면 많아요. 무슨 이상하게 생물, 괴물같이 생긴 생물들이 쫙 나오고.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거? 자연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도 잘 해보세요. 이걸 다 합쳐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아, 보세요. 옛날 얘기합시다. 임금님이 행차를 하는데 다 오는 걸 보면 저기 임금님 오시는구나 알 수 있죠. 임금님 보고 알아요? 어디 임금님을 봐? 행렬을 보든지 앞에 뭐 오는 걸 보면 보고 임금님 그래 아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본 이 잡다한 것들 쫙 보고 뭘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전부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배경. 좋아요. 예, 배경.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다라는 신호, 배경, 아니면요, 부수적인 것들만. 그걸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상을 보고요. 이런 걸 보고 그래 어떤 사람이 간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바퀴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뭐 같아요?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성경을 왜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1장만 딱 읽어보고 다른 성경 안 읽은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고 다니엘서는 또 뭐라 그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셨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유난히 에스겔에게 이렇게 요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물어보면 있어요. 그렇죠. 포로죠. 포로들에게 생각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지면요. 이건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고 누가 진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신이 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공사장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이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세미한 음성으로요? 아니요. 안 어울려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인자를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요. 최대한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고 눈 빤히 뜨고 쳐다봤겠어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엎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줬더니 하나님은 외계인이란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 방향을 또 조금 한번 바꿨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세밀하게 묘사된 건 뭐예요? 그 에스겔이 본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죠? 바퀴, 불, 손, 날개, 이거와 전부 관련된 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개, 어? 날개, 손, 칸, 바퀴 칸데 무슨 음성이 나와요? 날개, 바퀴, 음성, 손, 사자, 사자?
풍상?
예?
풍상?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된 거 한마디로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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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생물이죠.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생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길어요. 날개가 달렸고 곧게 날아가고 가서 정지하고 그 생물에 따라서 바퀴도 같이 움직여요. 들리고 움직이고 하는 이 자세한 설명은 가만히 보시면요, 이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건 자세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좌 근처에 있는 생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분량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생물 한번 볼까요? 몇 명이죠? 생물이 넷이죠. 성경에 사자가 잘 드러납니다. 이런 거는 그 숫자 설명은요, 우리 시간이 워낙 빠듯하니까 조금 생략을 합니다. 생물에 대한 저 설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생물은 틀림없이 생물인데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5절 끝에 보면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이긴 한데 이게 사람은 아니고 생물이에요. 자, 이 생물의 특징은 7절 보니까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넷이고요. 다리가 어쩌고 송아지 발바닥이 어떻고 마광구리 같고 뭐 어쩌고 쭉쭉쭉 나왔는데 8절 보면 사람의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고 저렇고 쭉 설명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건 뭐 바로 말씀드릴게요. 움직이고 하는 일이요,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기 구절 한번 봅시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하였으며 하는 것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따로따로 안 논다는 거예요. 놀아도 한꺼번에 딱 끊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장 간다는 얘기예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면, 행동이 꼭 그 군인들 말이죠, 많은 군인들이 딱 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가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대.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가고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보세요. 끝에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얘기죠? 엄청나게, 아,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빨리빨리 가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 번개는 한 방이면 끝나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 바퀴가 이 생물들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이 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쫙 설명을 해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이 생물은 생물, 내 생물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그 영,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저 뒤에 가보면 생물의 영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긴 합니다.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네 사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자들, 이 계시록에 가보면 이 네 생물이 또 나와요. 이 똑같은 생물, 물론 아닙니다. 이 네 생물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건 생물들이 그렇더라는 것은 생물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의 사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딱 쳐다보면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죠.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뭐 북한 군대 그 행렬하는 거 한번 보면요, 느낌이 어떠세요? 기계처럼 움직이고 그런 거 보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나요? 왜 그렇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저게 만약에 살인기가 돼서 우리하고 붙으려고 덤비면요? 그래도 그 많은 군대가 혹은 군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조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 저 전투경찰? 데모 같은 거 진압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요, 뭐 데모하는 군대야 와악 하고 뛰지만 경찰이나 이런 데모 진압대는요 절대로 단독으로 안 움직여요. 대열을 지어서 빈틈없이 착착 움직이게, 그게 위압감도 주고 힘주는 건데, 에스겔이 볼 때에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하나님 밑에 보좌하고 있는 내 생물의 움직임을 보면 아 무서운 생각이, 그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너무너무 그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밑에 내 생물들의 움직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것이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느라고 이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네 생물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나더라. 이 말은 이 네 생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말 외에 하나 더 말하면 이들은 그만큼 정결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곧은 다리요. 곧은 다리, 정결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송아지 발바닥, 송아지 발바닥은 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묘사를 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고 발을 땅에 딱 대두고 있으면 여기 아주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거에 송아지 발바닥이다라고 해요. 광낸 구리, 옛날 성경에는 마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구리를 여러분 잘 닦아가 빛을 내면 어때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정되는 이 생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며 동시에 또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더라. 이런 걸 묘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묘한 게 얼굴이 넷이에요. 몸체는 하나인데 얼굴이 넷이면 그거 참 좀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동물이거나 어떤 생물이거나 자꾸 이제 이렇게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상한 거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눈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입에서는요? 칼이 나와요. 다리는요? 무쇠 다리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진짜 괴물 되어버려요. 아, 예수님 모습이 진짜 이렇나? 그러니까 전부 그 뭐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이해하려면 약간 문제는 되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것도 거의 다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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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내 얼굴에 짐승이 넷이 나오죠. 무슨 무슨 짐승인가 보세요. 사람 있고 사자 있고 소 있고 독수리 있고요. 아, 이 네 종류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세요? 뭐 잘 모르면 이상한 거는 계시록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옛날에 그 아이들에게 저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영어 문장 이렇게 써놓고 빈 곳에 괄호 딱 쳐놓고 빈 곳에 알맞은 단어는 하면 10중 8구 확률이 제일 높은 거. 학교들한테 그런 공부 안 하셨죠? 문장 해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괄호 쳐놔놓고 괄호 속에 알맞은 단어는 하고 물으면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 네? THAT. 아, 한 사람 공부 좀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면 WHAT. 모르는, 나, 아무거나 쓸 바에는 그거 쓰는 게 나아요. 수학 한번 해보자. 전 원래 수학을 좋아하니까요. 수학도 괄호 딱 쳐놓고 빈 곳에 알맞은 거 그러면 잘 모르면 거기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답. 0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1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0, 1도 다 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답이 있어요. 무한대가 답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잘 모르면, 진짜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쓸 바에는 마이너스 1 써라. 그거보다 조금 나온 게 0, 1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 1도 가능성이 있고요. 영어는 THAT고요. 성경에 답, 목사님 뭐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느 책 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계시록. 그것도 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 권사님 참 이상해. 조금만 있으면요 장전이 자꾸 나와. 땅 공부할 때도 아직 잘 그러셔요. 대단하셔요. 그 우리가 복음서를 설명할 때 왜 복음서가 네 권이냐 이러면서요. 그 왜냐면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야 그게 설명이 다 되니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복음서가 네 권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또 묘한 게요. 복음서에 각자 별명을 붙여놨어요. 별명을 붙여놔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자복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의 이상은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게 헬라인들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마가복음은요? 종.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니까, 아, 인자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만약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어느 짐승에 해당될까요? 좋은 것 지라는 소.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에 비하면 높은 하늘 나는 독수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서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변에 있던 생물들이 그런 네 종류가 나오고 하고 이런 게 성경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런 것을 내놨느냐 그러니까 꼭 관련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네 종류는 자기가 소속된 영역에서 다 우두머리격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사자는요? 뭐의 왕? 뭐 백수의 왕 뭐 이렇게 백수라 하나요? 야수라 하나요?
백수.
백수.
맨날 먹고 노는 놈.
아 그거 말고. 모든 백수 모든 짐승의 왕. 백수는 모든 짐승이란 뜻이에요. 먹고 노는 놈이 아니고. 지난주에 어디 가셨노? 이제 사자는 백수의 왕, 그 다음에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의 왕. 소는요? 소도 왕이가 모든 가축의 왕. 독수리, 모든 날짐승의 왕. 이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이 생물들의 사면에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모든 영역의 왕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생물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바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죠. 바퀴의 모양과 구조를 얘기하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럽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바퀴는 아무래도 타고 다니는 바퀴 같지는 않아요. 이 생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생물이 위로 올라가면 이 바퀴도 들려서 올라가고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바퀴도 아니고 생물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굳이 이걸 타고 달린 것도 아니고 번개같이 움직이는 생물들이 이 바퀴는 타고 다니는 거나 그런 운송수단은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죠. 이것은 아마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경륜, 이것이 그렇게 오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혜가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움직임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자재로. 일정한 방향 없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으면. 이 회전하는 바퀴 안에서 또 회전하는 놈이 들어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인데, 이게 고대에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절에 이런 걸 상상해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르는 바퀴 안에 또 구르는 바퀴가 있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바퀴는 한 방향으로 가도 그 안에서 또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경륜이 너무너무 오묘한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2절쯤에 가보면요. 궁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늘에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요. 어떤 소리가 났다고 그러나요? 24절 뒤편에 보면 많은 물소리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전능자의 소리는 우리 뭐 상상일 뿐이고요. 아는 거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아시나요? 어디 가면 많은 물소리를 들어요? 아, 폭포도 조그마한 폭포는 안 되고. 큰 폭포 안 본 사람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큰 폭포 있어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소리가 나요?
가까이도 못 가겠더라고.
예? 그 언제 또 거기까지 갔어요? 예?
필리핀 박상한 폭포.
필리핀 뭐예요?
박상한 폭포.
처음 듣는 폭포 얘기하지 마요. 이와스 폭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저게 미국에 있는 그 뭐고 나이아가라가 울고 가락한다 카대요. 그런 폭포 밑에 있어 보면 물 떨어지는 소리 웅거리는 게요. 어떨 땐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이죠. 위험이고요. 근데 많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어쩌면 소름이 돋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의 움직이는 소리가 여전히 그렇게 위험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보이더라. 오늘 모처럼 제가 2부 예배에 예배드리러 갔었었는데요. 2부 예배 때 성가대가 평소 그런가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많았는가 모르겠는데 성가대에서 거의 꽉 찼대요. 평소에도 그래요? 네? 잘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저는 오늘만 가봤는데. 그렇죠. 아이고,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 맞네. 아니, 나는 한 반쯤 되는데, 오늘 그 꽉 찼나. 아, 원래 그래, 많대. 예. 제가 맨날 일부에 한 5, 6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늘 가다가 오늘 모처럼 2부에 갔더니 성가대석이 쫙 앉았는데요. 크게 고함 안 질러도 거기서 찬양이 딱 시작되면 오는 느낌이요? 그냥 멋있었어요? 오,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느낌이 슉 달라지잖아요. 또 권사님은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자꾸 자기 좋았던 얘기만 자꾸 하고 계세요. 그래, 오늘 성가대, 2부 성가대 화음이 참 좋았더랍니다. 근데 오는 느낌이요. 1부에 맨날 성가대도 없이 그 조금 앉아가 드리는 예배하고 2부에 딱 가서 앉으면 오는 느낌이요. 확 다른 거예요. 하물며 많은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요. 알았어요. 구름 끼고 침침한 날. 알았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그 형상밖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 주변에 있는 이 생물들의 모습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만 들어도 몸에 그냥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더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요? 바벨론 신에게 져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버렸던 그 메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저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가 잡혀가 있는 내 백성아, 기죽지 말아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왜 여기 포로로 와 있니?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었던 탓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 미가 선지자도 그들었잖아. 그 선지자들 말 안 듣고 그러 있다가 너희가 잘못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에스겔이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에게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날이 몇월 며칠요? 4월 뭐또 4월 초다세. 이제는 4월 5일. 무슨 날이죠? 식목일. 잘한다. 그럼 이제 끝날 때까지 안 잊어볼 거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한 날은? 정말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탓으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이라도 묵묵히 갈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에스겔서 한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혹 계시나요? 두 분? 셋, 네 분? 다섯, 여섯? 오? 일곱? 야, 이거 환영식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가고요. 아, 다음에 뭐, 노래를 낭독하든지.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